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었고요. 바벨탑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벨탑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바벨탑은 만일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피난처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벨탑은 홍수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그야말로 경박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는 마치 레닌의 무덤이 볼가강이 범람했을 때 피난처로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 탑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버릇없고 건방지며 반항하는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온 땅이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자. 우리는 당신과 하나이다. 바벨탑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뭐 우리가 또 그 바벨탑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금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수로 또 멸망시키실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면하자. 이 자체는 홍수보다도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는 종교적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바벨탑의 모습이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잔해가 지금도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그 근처에 협곡에 가면 지구라트 폐허가 널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어떤 지구라트는 원형이었지만 다른 것은 사각형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모든 지구라트는 아래에서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양, 달, 그리고 별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에게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면서 홍수로 인간을 벌하신 하나님을 아마도 원망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 성경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11장이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 수 있었고 자기들의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어벽을 쌓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설치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우 다재다능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이죠. 인간은 달에도 올라가고 제트비행기를 정말 하늘에 띄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먼 곳까지 실어날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봐요. 그 육중한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비행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간이 하는 일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더 벌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사람이란 그야말로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이 한 곳에서 똘똘 뭉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이 어떠했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이제 인간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로 뭉쳐 반역을 꾀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휴전선의 철책선보다도 높고 저 공산당의 돌의 장목보다도 철의 장목보다도 높은 것이 아마도 언어의 장벽일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은 그 어떤 두께보다도 두꺼운 것입니다. 언어를 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려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 즉시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달라 우왕좌왕합니다. 건설 계획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바벨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서로 말을 해보지만 도대체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방언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전혀 새로우지 전혀 배우지 않은 말을 하고 전혀 몰랐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말을 짓거립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분명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전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 세기를 걸치면서 인간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언어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각종 미디어 매체의 보급,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한 인터넷의 활성화로 그 어두웠던 인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장벽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좌우로 흔들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세상이 그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과는 정반대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고 오순절의 현장으로 함께 나누고 가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언어가 나뉘고 갈려짐으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현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현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엄청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온 세상의 언어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이날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방언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를 위한 복음과 메시지가 있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 자신의 언어로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라고요. 오순절 방언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므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이유와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바벨탑에 대한 대답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온 인류가 들어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방언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바벨탑에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서로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방언의 역사는 서로를 하나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10절을 보시면 더 나와요. 이제 우리는 샘의 혈통에서 시작돼서 구약성경 끝까지 이르게 되는 계보를 보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샘은 11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샘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이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는 데라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째서 데라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6절인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계보에서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샘의 계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성경 전체의 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직접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는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에게서 우리는 교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홍수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서 육신의 죄가 뭐란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폭력을 휘둘러댔으며 그 생각과 사상이 온통 악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이 가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허물과 죄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여전히 육신의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배도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가지는 상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세운 작은 바벨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당신께 저항하며 반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리틀 윌리라고 하는 꼬마가 어느 날 저녁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윌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엄마는 윌리를 움켜잡고 구석으로 끌고 와서 얼굴을 벽에 대고 꼼짝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라고 시켰습니다. 엄마는 윌리를 혼자 두고 거실로 가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윌리가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윌리를 불렀습니다. 윌리야, 너 지금 서 있냐? 윌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나 지금 앉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겉은 멀쩡한데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리며 대항하고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바벨탑을 마음에 쌓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들은 데라 가족의 족보입니다. 27절로 31절까지를 볼게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였으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란이란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 이거든요. 여러분 32절을 보실까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구절은 다음 장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참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창세기가 아니 성경 전체의 사건이 전환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반에 걸쳐 대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전개되어 오던 이야기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11장까지는 대략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불과 350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뭐였어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커다란 사건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한 번 더 네 가지 사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나는 것이요. 첫째는 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장을 마치고 이제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